예,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1절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내어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했느냐. 여로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서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토록 신앙이 좋았던 다윗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 어떤 신앙인이든 그런 시험과 유혹과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지 보고 듣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1부 2부 때 이 설교 제목을 과연 이 다윗이 그 다윗이 맞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 그야말로 신앙의 어떤 기준점과도 같았던 그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어이없이 한 여인과 참 불륜에 빠진 것이죠. 간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음만 하는 것으로 끝이 안 난단 말이죠. 그는 간음한 죄를 덮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간음한 여인의 남편 우리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든지 죄를 덮고자 그렇게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건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절대로 내한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약 뭐 한 번 손대면 끝이지 않습니까? 못 헤어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마약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가 비참한 일생을 마치듯.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이 제목을 죄불단행이라는 말을 기억하자. 이걸 기억하라. 죄는 혼자 가지 않는다. 원래는 이 뜻이 사자성어가 화불단행이에요. 화는 몰려오지 한꺼번에 이렇게 여럿이 몰려오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화가 한번 닥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걸 화불단행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죄가 혼자 가지 않는다 이 말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자는 것입니다. 죄불단행, 죄가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작은 죄를 하나 저지르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 작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단 말이죠. 누가? 그토록 신앙이 좋았던 다윗이. 근데 왜 그가 이런 이렇게 덫에 걸리고 마느냐? 오늘 처음 보면은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다 내보냈습니다. 본인이 직접 안 나가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탓이겠죠. 그만큼 이제 다윗은 어떤 정점에 인생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어요.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사령관만 내보내도 전쟁이 이길 것이다. 이런 승산이 있었을 것이고 게을러진 탓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중동지방 사람들이 흔히 하듯 전쟁터에 안 나갔으니까 낮에 이제 낮잠을 잔 거예요. 느지막하게 일어났죠. 저녁 무렵에 일어난 거죠. 그러고는 이제 왕궁이 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왕궁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본 거예요. 뭐 요새는 이렇게 보기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애들이 눈을 돌리면 볼 때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뭐 다 뭐 우물터에서 뭐 이렇게 목욕하기도 하고 또 뭐 옆집에 이렇게 보면 저쪽 마당에서 또 뭐 등물하는 것도 보이고 뭐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이 그래도 일국의 왕이고 다윗이면 그 여인이 그렇게 보았으면 시선 한번 돌리면 끝이에요. 아유 뭐 목욕을 하고 있구만. 그러고 돌렸으면 되는데 이걸 이제 정욕이 솟아오르는데 자꾸 보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아름답게 보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몇 없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게 눈이 살짝 마시 가면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화근이에요, 화근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그는 전쟁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왕궁에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못 볼 걸 보게 돼요. 안 봐야 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거인도 그냥 어이없게 쓰러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덜컥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인이 이제 고별을 또 한 거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린 거란 말이죠. 아니 간음한 사실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여자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책임을 지라고 통과한 거죠 이제. 다윗이 머리를 짜낸 게 고작 짜낸 게 남편을 불러다가 이제 다시 또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면 그 우리야 남편의 그냥 애가 되는 걸로 이렇게 가지를 자고 그런 머리를 쓴 거죠. 그런데 이 참 어리석게도 다윗이 그냥 목욕하는 거 보고 봤으면 끝내면 좋은데 누군지를 알아보게 했는데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근데 유명한 집 여자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아이도벨이라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이 전략가요, 모사요, 책략을 이렇게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녀요. 그 아버지 또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또 용사예요. 남편도 또 원래 가난족 출신이긴 하지만 신앙이 좋아서 일찍 이름을 하나님의 빛이라고 이렇게 짓고는 그야말로 또 이스라엘의 30명 용사를 뽑아도 들어갈 정도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이 한번 이게 뭐가 꽂히면은 그냥 그 이게 저거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가 무서운 이유란 말이에요. 죄는 우리의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마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마치 뭐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아서 우리의 분별력을 순간적으로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걸 생각 못하게 하고 당연히 우리가 노해야 되고 거절해야 될 걸 거절할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마비시키니까 절제력이나 이런 게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뭐 술 뭐 되게 몇 잔 한 서너 잔 먹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통제 안 되거든요. 계속 뭐 마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게 마비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그만 먹으라 그러면 안 취했다고 다 그냥 뭐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절대 취했다고 말 안 합니다. 예. 안 취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를 지어도 그래요. 이게 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쩌면 이게 지금 다윗은 내가 인생에 드디어 로맨스다운 로맨스를 경험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괜히 뭐 이때까지 만났던 건 보면 뭐 사울의 딸 미갈 그건 또 왕이 결혼하니까 결혼했고 뭐 아비가일 뭐 이런 것 이런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그 남편 뭐 죽이러 갔다가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만나가지고 또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했지만 이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아리따운 여인을 만난 어쩌면 첫 여인과도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사랑 한번 해보자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사랑다운 사랑 나도 할 나이가 됐는데 한번 제대로 사랑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어리석게 든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주는 착각이요 죄가 주는 위험성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이 다윗이 덜컥 이렇게 임신을 시켜놓고 고작 그 남편을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너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잘 자라. 근데 이게 이 우리아라는 군인이 워낙 그 믿음이 굳건한 군인이라서 집에 가질 않아요. 아무리 가래도 안 가.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전쟁 중이고 요압 총사령관과 왕의 부하들이 전부 저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전부 자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아내하고 잠을 잡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하를 죽인단 말이에요. 무슨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충신 중에 충신이고 정말 아껴도 한없이 아껴야 될 이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 이 부하를 충직한 부하를 자기 간음 사건을 덮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 뭐 고대 다른 국가들 보면 알겠지만 왕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전쟁하면 남의 왕비도 뺏어오고 가다가 마음에 들면 뭐 아무 여자나 데리고 오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건 그 나라의 얘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 위해 세운 나라인데 거기 세운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놨더니 이런 실수를 이제 저지르고 만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기하게도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계속 이겨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과 내 집안을 일으키겠다 하는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 심령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안 가는 우리아를 그 다음에는 술을 먹여가지고 잔뜩 취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집에 안 가죠. 그러니까 요압한테 편지를 줘가지고 그걸 편지를 들고 가요, 우리아가. 그 편지에는 보면은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라.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울도 두 번씩이나 살려준 다윗이 이렇게 무너진 걸 여러분들 이해가 되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죄악의 파급력이요, 영향력이요, 무서운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무슨 뭐 꼼짝없이 뭔가 홀린 사람처럼 죄를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는 그 편지 가지고 가서 요압한테 줬더니 요압이 편지를 보니까 뭐 이렇게 죽이라 살인 청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억울하게 이렇게 죽음 전사 형식을 꾸며서 마치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뭐 그림을 만들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요압은 이 사실을 다 알겠죠, 이제. 그리고는 이제 죽었다는 이제 소식을 또 전령을 보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반응은 기가 차요. 그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뭐 통곡을 하고 말이죠. 애가를 지어가지고 조가를 지어서 그냥 부르지를 않나. 국민들에게 그 조가를 다 외워서 부르게 하지 않나. 심지어 이스라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델이 또 요압의 칼에 맞아 찔려 죽었을 때는 또 뭐 통곡을 하고 온 국장을 치르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가장 자기의 충직한 부하가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뭐 칼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지 뭐. 어떻게 이렇게 낯두꺼운 얼굴로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몰골을 본단 말이죠. 죄가 점점 더 큰 죄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심령은 점점 깨어지게 마련이고 그리고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안타까움이나 그런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사울, 그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울도 옛날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딸을 미끼로 삼았어요. 내가 딸을 줄 텐데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배워와라. 그럼 내 딸을 줄게. 목적은 하나예요. 블레셋 사람들 포피 베다가 그 사람들 손에 죽으라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의 의도는 뭡니까? 적의 손을 빌어서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꼭 사울과 같은 짓을 다윗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도 왕이 되었으니까. 그도 힘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죄가 힘을 만나면은 들불 번지듯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정말 나는 그 자리에 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 어쩌자고 나한테는 돈도 없게 만드시고 자리도 높은데 안 올리시고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해주십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누구나 그렇게 변할 소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출마를 결심할 때하고 후보자로 결정되었을 때하고 당선되었을 때하고 취임했을 때하고 날마다 달라져요. 네? 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달라져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날마다 달라져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지금 다윗의 이걸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심부름하라면 심부름하고 전령을 보내라면 보내고 오라면 오고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국가 공권력을 이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 뭐 사적인 연문을 위해서 신상 정보를 캐오라고 이렇게 하려기 위해서 왕의 관리들이 국가에 녹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 공사도 구분이 안 되거니와 이렇게 하고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다윗 얘기를 읽으면서 이 다윗은 이 지금 우리가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바람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람 한번 피웠다가 이렇게 3천 년 동안 두고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아는 이름이 골리앗하고 바세바는 다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중에 말이죠. 이 바세바는 어찌된 영문인지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건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런 죄를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또다시 희망을 준다는 것이 용서를 통해서 또다시 세우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만 그러나 안 넘어지는 게 낫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 사건의 정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마치 일 없는 듯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 이제 뭐 우리아가 죽고 나서 뭐 이제 바세바는 애도 기간을 가지고 한 일주일 애도하고 나서 그리고는 데려왔어요. 마치 사랑하는 부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이제 과부를 거두어 주듯 마치 유족을 보살피듯 그렇게 데려와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깜짝같이 완전 범죄가 된 것 같죠. 그러나 오늘 27절 말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악하다.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다만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그냥 한 여인에게로 옮겨간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성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욕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욕정,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욕심, 마음속에 솟아나는 탐욕, 이걸 못 이긴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탐욕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탐심은 곧 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어디서 납니까? 조금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없는 것 갖고 싶은 거예요. 안 준 건데 그거 꼭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게 자꾸 이게 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그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하와가 보니까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한지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보는데 옆에다 대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손을 뻗어라, 먹어라, 따서 먹어라, 안 죽는다. 우리가 눈이 거기 가 있으면 이상하게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PC 켜고 앉아가지고 그거 한번 뭐 보고 있다가 눈이 거기 딱 멈추면 눌러라. 한 번만 더 눌러. 예? 그러다가 걸리면 뭐 여러분 중도까지 가는 거죠. 나이도 상관없어요. 초등학생에서 80까지 한번 걸려들면 중독은 똑같이 가요. 한번 눌렀는데 거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굳이 이런 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지는 줄, 이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적 존재는 불보듯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디를 누르면 약하다, 어디를 치면 넘어진다, 이걸 나는 잘 모를지 몰라도 상대방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다윗 이렇게 나쁜 작자가 있나 하는, 우리가 성토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니고 다윗의 죄를 우리가 한번 음미해보자고 모인 것도 아니고 나는 다윗처럼 약한 부분이 뭔가, 만약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제 3자 입장에서 내가 나를 공격한다면 어디를 공격하면 가장 쉽게 공략이 될까, 넘어질까,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나를 공격할 때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면은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일이 잘 풀려서 잘 되고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나 다 여러분 긴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만하면 됐다. 아, 이제는 뭐 좀 살만하네. 이럴 때가 더 위기란 말이에요. 한국의 위기는 60년대, 70년대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불을 이루고 경제적인 그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손 쓸 수가 없을 만큼 사실은 곳곳에 타락한 게 있잖아요. 국가 공권력 전체를 동원해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하고 썩어가는 군데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이 부와 풍요로움은 우리를 가장 위험스러운 상태로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을 좀 풀어지게 만드니까. 방심이란 마음을 놓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그냥 마치 아킬레스건을 물듯, 뒷덜미 목을 물리듯 그렇게 끌려가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이 말이죠, 다윗의 큰 어떤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분수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BC와 AD로 가리지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BB와 AB로 나뉘는 거예요. Before 바세바, After 바세바로 갈리는 거예요. 인생이 겉보기는 멀쩡해요. 겉보기는. 그런데 나중에 차례차례로 아들이 4식이나 죽습니다. 남의 집 아들 하나 죽였죠. 4배로 갚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차례차례 압살롬의 반란 계속해서 죽죠. 아도니아까지 아들 4시가 죽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죄가 한번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죄의 열매, 죄의 대가는 우리가 냉정하게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대가까지 면제하는 경우가 좀처럼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게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게 해야 날마다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지탱해 나가는 성화의 삶, 그 삶은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앞부분보다 뒷부분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옵소서. 여러분, 시험은 사방에 깔려 있어요. 하루 종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뢰밭 같은 그런 시험 속을 다니는 거예요. 유혹 속을 다니는 겁니다. 운전을 하건, 길을 건너건, 광고를 보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유혹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은 더합니다. 미디어 시대는 더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우리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 자꾸 멀리 다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될 자리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여유가 남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일 없이 뭐 웹서핑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덜컥덜컥 걸리지 마시고 시간이 좀 남으면 뭘 하라고?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야 돼. 그리고 뭘 볼 것인지를 날마다 결정해야 돼, 순간순간. 저는 아파트 올라가면 아파트 요새 전부 뭐 엘리베이터에다가 뭐 또 광고판을 달아놨어요. 보면 뭐 계속 처음에는 소리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리가 야금야금야금 키워져가지고 지금 소리가 시끄러워. 절대 난 안 볼 거야. 이렇게 돌아서 있는데 소리는 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지 않는 이 인생, 짧은 인생인데 자칫 잘못 이게 유혹이나 시험에 들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이 BB와 AB로 갈라지듯 우리 인생에 그런 계기는 만들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건 이제 바보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이란 첫째,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렇게 뻔하게 살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 신앙은 매력적인 삶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뭐 밥맛 없는 삶인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창의적이고 신선하고 매력적인 삶이에요. 죄는 뻔합니다. 죄가 추구하는 건 뻔해요. 쾌락입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잠시 흥분하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열매가 여러분 쓰고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그 끝내는 그 죄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갈가가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고 또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요. 죄의 본질, 죄의 목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얼마나 지혜로우며 얼마나 분별력이 있으며 얼마나 순간순간 창의적이며 얼마나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데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뭐 맨날 이거 끼고 앉아가지고 뭐 이런 모습만 보지 마시고 말씀 한마디를 묵상하면 하루 종일 그 말을 기쁨 가운데 날아가듯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괜히 남들 다 보는 거 따라보고 그래서 뭐 저기 뭐가 있다 그러면 뭐 오픈런인가 뭔가 거기 가가지고 또 뭐 라면까지 끓여먹으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있고 말이죠. 뭐 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나 70이 넘어도 30대, 40대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음담패설하지 않아도 얼마나 유머러스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에요. 아이고 저 뭐 멋대가리도 없고 맛대가리도 없고 저 뭐 저러냐 저거 밥맛도 없는 저런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런 밥맛 없는 인간이 돼요. 순식간에 홀연히 눈에는 그냥 불을 켜고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바세바 얘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예.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름다워 보일 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아니면 사탄이 나한테 보냈는지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 잘 압니다. 우리는 유혹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저희들은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매력과 능력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한 분 한 분들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안신기 목사님이 저기 우즈베키스탄 갔었어요. 그래서 좀 또 막내가 나왔는데 에, 귀엽게 봐주시고.
네. 에, 그래서 저도 제가 있어야 할 것이 이곳인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다윗과 바세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질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거리의 패션이 가벼워졌습니다. 때론 눈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내가 다윗 왕처럼 힘이 없어서 죄까지 이어지지 못할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이기지 못한 음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도 가벼운 분들이 좀 있네요.
예, 이제 또 철이 또 여름으로 갈 텐데 갈수록 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배꼽을 보면 막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왜 저러나 이러겠는데 이제 그러지 않기로 하고 눈을 조금 약간 높게 들고 그 여인의 머리 위를 보는 걸로 시선을 자꾸 그렇게 두는 걸로 그렇게 두려고 이제 애를 쓰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건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그 모든 음란을 이기는 건 정말 사랑에 빠질 때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시선을 안 돌리게 됩니다. 값싼 것들에 마음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 정말 값진 보화 진주를 하나 찾으면은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그걸 사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성공은 우리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성공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형통, 참된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분한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음란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음란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 시간을 더 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 아침에 눈 뜨면 말씀 10분이든 20분이든 읽는 것 사랑의 고백이죠. 그 말씀 중에서 한마디 말씀을 틈만 나면 하루 종일 묵상하고 다니는 것 그게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증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세상 것들을 이겨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마치 이게 다윗이 잠깐 이게 뭐 이렇게 죄에 실족하니까 빠지니까 꼭 하는 게 보디발의 아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아가 요셉 같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서 이쪽을 바라보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참 갖고 싶은 게 많지만 그런 게 가진 거 우리가 가진 자의 입장이 되면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이렇게 해이해지고 또 방심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열매를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그 열매를 다 나눠주고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게으를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워크홀릭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은 이런 이 뭐랄까요 유혹에 훨씬 덜 노출되는 거죠. 오히려 게으른 사람들. 예. 그러나 또 물론 어떤 중독이든지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예, 이게 그 뭐예요?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인생의 기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저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에서 벗어나요. 큰 성공을 거두어도 넘어지지 않고 큰 실패를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 실패해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또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또 교만해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룬 인생의 결과가 여러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음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발견하면 자연히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했던 게 이렇게 높이 본다는 의미였을까요?
아, 자꾸 내려다보다가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이제 올려다보기로.
네. 또 그와 연관된 좀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신실한 친구여서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친구 휴대폰에 익명 채팅방을 보니 음담 패설과 파일을 공유하는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참 괴롭지만 어떻게든 사랑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자꾸만 정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뭐 그냥 보고 지나쳤으면 좋은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이게 조금 정도가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남자가 자꾸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정보가 자료가 주어졌으니까 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이 한 가지 중독은 다른 중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란에 중독되어 있다면 다른 중독에 연결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치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이 사람이 이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돕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뭐 가리고 뭐 모르는 것처럼 할 게 아니죠. 어쩌다가 이걸 내가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정말 주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통해 자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 입술로 정말 철저하게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네, 정말 내가 이때까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비록 여자친구지만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여자친구한테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그때 다음 단계로 가든지 뭐 거기서 종을 치든지 알아서 할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자매님에게도 좀 어찌 보면 희생과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 희생과 뭔 용기를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네,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이런 네 핸드폰에서 음란한 걸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저 같으면 그냥 헤어질 것 같은데
목사 맞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셔야 하는 답변인데요. 답변해 주셔야 하는 질문인데요. 네. 주일엔 챔버를 하고 주중엔 주님의 보혈이라며 와인을 들이키는 친척을 봅니다. 제 친구는 그렇게도 잘 사는 사람을 보며 제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같다고까지 합니다. 목사님, 한 입으로 기도하고 펌하시고 분명 잘못 살고 있는 거 맞지요?
펌하시기까지 하면 곤란하죠. 네, 그 참 이게 이 술 문제는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 많은 실수가 대부분 술로 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이 술, 담배 문제를 거론했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고 그러면 정결하고 거룩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게 전적인 척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 조심해야 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술을 먹고 흐트러진 모습이나 자꾸 실언을 한다거나 실수를 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실족해 할 것 같으면 나는 먹어도 뭐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제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의 이중계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절제하겠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나 또 내가 친구가 정말 오늘 생일, 뭐 생일인데 같이 뭐 이렇게 건배 한번 하자 하는 그것마저도 나는 안 된다. 라고 또 뭐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그날은 뭐 얘가 예를 들어서 한 잔 뭐 반 잔이라도 입에 댔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뭐 벼락을 내리거나 교통사고가 나게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나로부터 비롯된 거냐, 이 술이 내가 지금 유혹을 못 이기는 거냐, 이게 내가 그리고 술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하고 있냐, 그리고 내가 마시는 이 술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에 이게 시험이 되고 이게 마음에 불편하지 않냐,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어쩌면 술이라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덜 심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뭐 거짓말을 펌하신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펌하신다든지 이런 티가 안 나니까 네,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걸 자꾸 펌하시는 건가?
목사님도 한때 퍼.
한때가 아니죠. 한때가 아니고 33년간 퍼 마셨는데 뭐 정말로 뭐 어마어마하게 마셨는데 기적같이 끊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술 마시는 사람들 심정도 좀 아는 편이고 또 술이 가지고 오는 폐해도 너무너무 많이 보았고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안 마실 수 있으면 최선이에요. 그러나 뭐 체질이 안 맞아서 안 마시는 거 이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원래 못 마신다면서. 그러나 그건 복이죠, 사실은. 근데 이거 마셔도 별로 PT도 안 나고 계속 들어가는 게 이게 위험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꾸 술이 오게 돼 있어요. 마시고 한 잔 마시면 두 잔 오고 석 잔 거부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있다가 선을 돌파해버리면 의식불명이죠. 그러면 뭐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는 데까지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술은 정말 딱 안 먹는 게 답이지만 그러나 불가피한 일이 있다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제스처인가 그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술 안 먹는 게 내 신앙에 무슨 좋은 신앙에 절대로 무슨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참고로 저는 막걸리 한 잔 먹고 기절한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받은 체질입니다.
네, 뭐 우선 돈이 적게 들잖아요. 한 잔,
또 다른 것으로 들더라고요.
제가 뭐 정말 이게 참 이 시간이라서 얘기지만 뭐 얼마 전인가 그 누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와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배를 하는데 아, 이 건배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적반하장이래. 적당한 반주는 하나님도 이게 장려한다. 그래? 정말이야? 야, 정말 참. 그래서 뭐 웃고 말았지만 예, 그게 참 그러다가 진짜 적반하장 당하겠더라고요.
네, 화제를 좀 바꿔서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는지 늘 걱정이 되고 궁금한데 하나님께 묻고 싶어도 혹시나 진짜 응답을 해주실까봐 지옥에 있다는 답을 들을까봐 무서워서 묻지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야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까요? 제가 어딜 가든 가족의 얼굴이 안 보이면 나와 반대되는 곳에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목사님도 경험이 없어서 모르실까요? 예, 질문했습니다.
예,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어디 갔는지는 절대로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 문턱 한 번 안 갔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평생 교회 문을 들락날락해도 못 갈 사람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해도 못 간다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건 뭐 조심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족에 너무 묶여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가족이라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도 없어져 버리고 어쩌면 이게 이제 우리의 혈육의 형제 자매도 그 관계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을 초월하고 그런 초월적 존재로 변하는 걸 우리는 부활체라고 말하는데 뭐 자세히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형태로 만나 있는 이 관계란 서로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고 중요한 서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껴서 해야 될 일이 정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한 시간이라도 아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이미 누리도록 미리 맛보라고 준 관계인데 그걸 어쩌자고 원수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을 천국으로 경험하는 것 그리고 천국에까지 이 관계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 정말 함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비록 이 땅에 짧은 시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가치, 삶의 환경의 가치를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가보면 알겠죠. 알겠죠. 안 계시면 뭐 안 오신 거고 계시면 아마 아버지로서 경험하기보다는 예, 우리가 주 안에서의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경험하게 되겠죠.
네. 부디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이?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이 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중에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서포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같이 기도하자 하고 싶은데 혹시나 주님의 뜻과 달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남편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선뜻 말을 꺼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그리고 함께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줘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중간한 믿음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될 건가? 안 되면 저 사람 믿음을 갖기 어려울 텐데 이런 거는 내 믿음 자체가 지금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 그건 기도도 아니죠. 그 하나님 체면을 생각해서 보통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했다가 안 되면 남편이 믿음을 못 가질 텐데 아니 내가 먼저 믿어야죠. 이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입으로 먼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 기도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우선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모든 선진들이 이로써 확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안 나가면 뭐 아무것도 뭐 일어나지 않죠. 그 뭘 우리가 괴로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라 해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지? 그게 궁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아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단 말이죠. 제가 뭐 사실은 이렇게 전도한 몇 분들이 계신데 뭐 작년에 죽을 뻔했다가 뭐 살아나와서 이렇게 또 설교하니까 그게 신기해서 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전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건 살건 주님께서 그건 관여할 일, 책임지실 일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믿음으로 살아낼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지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상식으로 사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우선 중요한 거죠.
아멘입니다. 네, 질문 마지막 질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사람의 출생 날짜와 나라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죽음의 날짜도 미리 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걸까요?
뭐 생명 연장 사건이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하고 15년 더 삶을 얻었다시피 하나님께 제가 이런 일을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 일은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뭐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남겨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불러서 데려갈 것이고 그래 내가 보니까 네가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하구만. 그럼 좀 더 남겨두시겠죠. 저는 작년에 갔어야 마땅해요. 근데 뭐 조금 더 복음을 전하라고 남겨두신 거죠. 저는 할 일이 그밖에 없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 이외에는 뭐 아무 기력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이외에는 여기서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려가면 또 뭐 비실비실해요. 근데 제가 어쨌건 뭐 또 메시지를 전할 때는 뭐 살아있는 사람 같이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되는 거죠.
아멘. 네, 하나 더 할까요?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면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믿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요가 선생님이 신학 공부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다고 하십니다.
그게 참 이게 이제 모태신앙 본인 다 믿는데 그 믿음을 전할 수 없는 것 이 사실은 뭐 참 안타까운 실상이에요. 모태 신앙인들이 나는 믿는데 내 믿음이 사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누가 물으면 구원이 뭐야? 구원파도 다 아는데 우리는 구원 잘 몰라요. 예, 그리고 뭐 그 뭐 부활은 어떤 몸으로 부활해? 뭐 그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이렇게 뼈빠지게 읽으셔야 될 이유가 언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성경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의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읽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는 건데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거는 이건 성경이 선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뭐 내가 경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모태 신앙인일수록 저는 더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읽고 그리고 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그 경험은 턱없이 이렇게 또 이렇게 성경과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좌우지간 뭐 본인도 목사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럼 어떻게 그걸 잘 전하세요?
저요. 이게 저도 모태 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늘 믿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마치 홍수 속에서 물이 없는 것처럼 늘 믿는 분위기 속에서 있었지만 신앙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아, 내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그냥 알고만 있었구나, 믿는 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좀 깨닫게 되면서부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 또한 믿는 걸로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 또한 믿지 않았던 사람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좀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지 않으면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안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실제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100% 순도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그게 고육지계고 또 실제로 선물이기도 해요.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런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불순물이 제하해지지 않듯이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으면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전적인 의지하는 믿음으로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거 있으면 그걸 잡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잡지 않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기댈 게 없어야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어야 그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아니 실제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어떤 문이 터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단계로 확 한번 넘어가야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만큼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만큼 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네. 뭐 여기서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네. 그래요. 여기서 끝내죠.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가짜들의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오직 진짜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주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성경을 매일 읽으며 묵상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눈이 가짜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